왜 2월 첫 주에 290편 택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주에 어린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목표, 어떤 비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쭉 지켜보니까 너무 일상생활에 바빠서 하루하루만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 순서를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 말씀 오늘 하는 게 더 순서였는데,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꿈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5년 후에는 조그만 아이들이 5살짜리 10살이 되고요. 10살짜리 15살이 되니까 학교가 바뀌고 굉장히 커집니다. 어릴 때는 1년만 지나면 굉장히 어린이 된 것 같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상당히 성숙한 것처럼 목에 힘도 주고 다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그러고, 여러분들 안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랬는데, 학교가 바뀌면 굉장히 어른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편하셨고 그랬는데, 네.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인데, 이것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쓴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중간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모세가 80쯤 돼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40년이 더 남았는데 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시를 썼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썼는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썼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용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120세쯤 돼서 쓴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사실 아담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쓴 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성해달라는 기도로 계속 간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 이 시를 썼을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중요한 간구로 기도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절부터 이제 기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마도 12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인 동시에 마지막 기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연구한 거가 훌륭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는 이런 단순한 작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 또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는 굉장히 규모가 큰 스케일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인생을 마감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죠.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콜링을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이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놀라운 기도, 경청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 여정이 이제 가나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도와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은 콜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온 나의 인생이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You are our dwelling place. In all generations.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dwelling place면, 하나님이 우리의 home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가 됩니까? homeless가 됩니다. 모세의 시는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갖고 시작합니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거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홈레스이고 포플레스다 하고 그가 고백하고 이 시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가벼운 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못하는 인생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그는 자신의 삶의 삶이 앞으로 전도가 창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처음에 40년 애굽은 애굽의 궁정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화려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모세가 그것을 거처로 생각을 했다면 그 40년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었던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처음 40년보다는 나중 40년이 내가 더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답을 확실히 얻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는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그가 확실히 알고 마지막 인생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결론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40년, 40년,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시간하고 하나님 생각했던 시간이 완전히 다르구나. 여러분 처음 40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두 번째 40년 얼마나 황망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40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궁정에서나 광야에서나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하는 여정에서나 자신은 안전했다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자는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거꾸로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홈리스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홈리스인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마지막 3년을 홈리스로 사셨죠.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홈리스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홈리스 같이 보였지만 홈리스가 아니었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1절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가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여호와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거는 창세기 4장이죠. 아담에게 내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작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것은 아담에게 선고하신 첫 번째 분칙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유한하고 또한 7절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4장, 6장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아침에 피어 자라는 풀과 같은데 저녁에는 마르게 되는 짧은 유한한 인생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3절로 6절에서는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인 것을 말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죄인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9절과 10절은 신속히 나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1월이 굉장히 빨리 날아갔죠. Time is fleeting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저도 언제 이렇게 6학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자는 그러시기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18년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절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80년 혹은 110년을 살아왔지만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어리석은 죄인으로서 고생하고 슬퍼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들아, 안을 내려오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들아,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도 나아간다고 10절에서 모세가 고백하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그는 인생이 죄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한낱 풀같은 또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짧은 11절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직전에 온 그 시간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유한한 피조물이었고 플러스 죄의 죄를 지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12절부터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모세의 간구인데요. 그는 12절에서 우리의 날 배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무슨 말씀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왜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를 했는가. 아마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1절과 연관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불평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계속 이런 역사가 40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민수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 기간 중에서 민수기가 38년 반을 차지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와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 중에 38년 이상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계속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참 멋있죠? 모세가 쭉 40년을 보니까 이 백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인간의 무능함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는 total depravity라는 겁니다.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이다. 다른 말로는 total inability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무력한, 무능한 죄인이다라고 칼빈주의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처소가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다시 헬라어로는 타버나클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였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주셨다. 처소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죄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와주셔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돌아오시면 14절 이하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간구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나요? 페이가 올라갔을 때 택스리더는 다 좀 기쁘시겠죠. 그게 며칠 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고 뭐라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하루 기분 좋고 뭐를 하면 3일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는 기쁨은 사실 몇 시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이건 현재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이것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라고 10절에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라는 마지막 간구를 반복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완성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 16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업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것.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쫓아온 것.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모세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중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을 기도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모세는 아담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오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멋있게 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신데 반면 우리는 유한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어떠한 세계관도 바른 세계관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간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의 마음을 주십사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달라고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주 전에 재밌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책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저는 리디북스를 즐겨 사용하는데 계속 저에게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운 책들을 정보를 줍니다. Get Smart라는 책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1장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서론에 나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가질 수 없다.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왜 그런 세상적인 글을 인용하는가?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십니다. 먼저 주신 게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시는 게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만 생각하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는 거 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되듯이 세상에 나오는 책들을 다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뭐 그런 책들만 보셔도 안 되지만 그런 책들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훌륭한 학자들이나 저자들의 책을 읽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 중요한 원리나 진리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사람 글을 쭉 찾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 책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Change your thinking, change your life.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좀 더 담력을 얻고 그분의 책을 지금 소개하는데요. 책 이름이 Get Smart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원서하고 번역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분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추천을 하고 10가지 성공하는 10가지 비결을 설명하는데 전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속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단기적인 사고, 장기적인 사고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전부 그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또 다른 사람들의 글을 연구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time perspective입니다. 시간 전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다른 저자가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은 다음 한 잔, 다음 한 봉지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 또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기보다는 장기를 생각하는 사람,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 저자와 또 인용한 많은 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5년 후의 계획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버벅거리시는데 답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래도 좋아요. 10년 후에 더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비전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정의를 하나 소개해드렸죠.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도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긴 하는데요. 주체가 내가 되느냐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은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성공을 했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글에 안심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개선하기를 갈망한다. Men are, people are anxious to change their circumstances, but they are unwilling to change themselves. 환경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면서도 자신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So they are bound. 그냥 그렇게 간단히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혹은 그 자리에 그냥 묶여 있게 된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은 결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동일하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it is same for the earthly things or the heavenly things.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똑같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엄청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물며 견고하고 균형 잡힌 인생을 이루려는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임스 앨런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향적 사고라 그러는데 upward thinking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하는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다시 한번 좌스타트 목사님의 성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또는 우리가 목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자, 설령 여러분의 목표가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임스 앨런의 말에 비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엄청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학위 받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건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건 그 목표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and then so what?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을 찾고 소명에 맞는 목표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에드워드 밴필드라는 분이 5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역시 시간 전망이랑 똑같은 걸 알아서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요. 시간 전망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망하는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출신이나 학벌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가장 일관된 요소가 시간 전망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5년, 10년, 10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한 달, 두 달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알코올 중독자는 다음 한 잔만을 생각한다 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리더의 역할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미래의 의도가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영 전략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에 당신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현재의 올바른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다. 최소한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그러한 목표와 장기 전망을 가진 자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희생이다.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현재의 만족을 미루고 고통을 참아내는 의지의 훈련이 없이는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골로새 3장 1절 말씀도 인용해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빌립보 3장에서. 물론 이것은 바울이 성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물론 바울은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직 젊었는데 제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금방 옵니다. 금방 6학년 되고 7학년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 20년 또는 30년을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목표를 잡으셔야죠. 이제 길게 잡으세요. 20살 된 우리 학생들은 100세 인생이죠. 80년 계획을 잡으세요. 80년 후에는 다 우리가 늙어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길면 40년 후만 잡아보세요. 내가 60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거 너무 길면 10년이라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려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막 마쳤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최소한 12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이 마지막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를 그가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 보고 죽여봐라 하고 목을 내민 건 아니죠. 피해 다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피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신자들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매사에 모든 결정을 미루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중대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내 손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냐 하는 심각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그가 분명히 믿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한 시간 전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실수를 몇 번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계속 사고를 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인도하는 곳에 가서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하십니다. 내 아들을 팔아라. 그때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을 갑니다. 3일 동안 마음이 수십 번 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듭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뭐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묻죠. 아, 아버지,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칼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가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시간관은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이 있죠. 이제 한 사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에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두 번 꾸었습니다. 그래갖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13년이 걸리는데 또 17세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창세기 기록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어떻게 참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는 않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13년 동안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13년의 억울한 삶을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미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미지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닮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미지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길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부터 찾으시고 그 꿈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에는 성취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처럼 좋은 멋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의 주인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 설정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결론이 이렇게 나죠. 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갔더라. 꼬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키, 자, 이것은 여러분의 전공이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는 건강이 되겠죠?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네 가지 영역에서 지혜와 건강과 영성과 인간관계에서 목표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일 거예요. 지혜일 거예요. 나의 전공과 직장.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걸 중심으로 세워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싱글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먼저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아직 못한 분들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5년 후에 내가 결혼 1년차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직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분명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그것을 위해서 2018년에는 1단계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제 5단계, 한국의 5개년 계획이라고도 많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1단계 계획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떼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운 목표가 5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 나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셔서.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특별히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 개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견고히 되도록 성취되도록 이것은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첫 걸음을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날 개수하는 지혜를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